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하고 열린 정부를 구성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만다 바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수도 키예프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고 열린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두 개 현안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앞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워 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동부사태 해소에 기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와 설전을 벌인 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파워 대사와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평화협정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11일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 합의를 위해 새로운 경제협상안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이 같은 압력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EU 상임의장은 우리는 지금 협상이 아니라 결정이 필요하다며 그리스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또 일주일 뒤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인 유로존 경제장관 회담이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주인은 이에 따라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은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가량 면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교황은 14개월 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시작된 내전을 끝낼 수 있도록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교황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모든 당사자들이 지난 2월 4개국이 서명한 평화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6,500명이 숨졌고 평화협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친러 반군의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서방의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전투에 가담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자원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뒤 나흘 만인 11일 처음으로 가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연설에서 터키 내 모든 정당들에게 견해차와 자존심을 한쪽으로 내쳐두고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터키 총리로 집권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위해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정의개발당의 득표율은 50%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10대 소년 알리 슈크리 아미는 11일 이슬람 순위파 부장단체 ISIL을 도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아미는 법원에서 자신은 ISIL이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자금을 모으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7살인 아미는 이날 해외 테러 조직에 물자를 지원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최대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아민이 올해 초 미국 시민 한 명이 ISIL에 가입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하는 것을 도운 사실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카를린 미 법무차관보는 아민이 ISIL을 지원하는데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한 데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the visit when it's rescheduled.
미한 정상회담 연기는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새로운 일정을 잡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다음 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견고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미국과 한국 간 일정이 재조정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the visit when it's rescheduled.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스키 과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또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11일 한국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견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13년 아시아 순방을 연기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았고 성과를 거뒀다며 박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일정 연기는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새 일정을 잡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권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가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10일 미한 동맹관계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이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전격 연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연기가 동맹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President Park is not able to visit, but I certainly understand.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한 우선 과제 때문에 회담 일정을 연기한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 국내 문제로 해외 순방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을 이유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태미 어버비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미국이 메르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very confident that the Korean officials have control of it now.
한국 당국이 메르스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 경제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버비 수석 부회장은 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을 다시 잡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residential schedules are incredibly tight and very difficult to get onto.
지난 10월 말로 합의됐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진통 끝에 6월 초로 잡힌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 조정이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오버비 수석 부회장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1월에 터키와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얀 정상이 다시 만난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언제 워싱턴에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점증하는 위협과 대중국 관계, 한일 관계가 모두 주요 현안인 만큼 두 나라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재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put at risk the one thing that the DPRK values, which is the existence of their regime.
북한이 지금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른바 병진 노선의 실패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잠재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아 전 수석부 차관보는 최근 미 행정부 관리들을 만나 이런 제안을 했다며 핵심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보다 협박과 확산 위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their use of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would result in the end of North Korea.
북한 지도부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곧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정밀화하며 협박 수위를 높이면 미국의 핵우산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우려했습니다. 그럴 경우 핵무기 경쟁 등으로 영내 안보 환경이 크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옛 방코 델타 아시아식 금융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 중국이 영공을 지나는 의심스러운 북한 항공기들을 직접 검색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또 지도부의 비이성적인 행태 등 북한 내 이상 징후 등을 지적하며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이 공식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붕괴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험을 감수하며 압박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대의 오판이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장 위원장은 북핵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그리고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 핵무기 불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하고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양측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측은 대북 압박에 중국은 6자회담 등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장 상임위원장은 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와 경제협력 그리고 인적, 문화적 교류가 관계 발전을 이끄는 삼두마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또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 실크로드 연결을 통한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연계해 두 나라가 함께 꿈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 정부의 구상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상승 효과를 모색해 나가자며 동북아 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와 축원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메시지에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이어 한국 국회를 방문해 정의와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며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장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또 한국의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한국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대화해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 때 북핵 불용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한국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는 압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의 문턱을 낮춰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12년 만의 일입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젊은 시절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유학했고 한국말에도 능통한 북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12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13일 한국을 떠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어제 탈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중국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린성 옌벤 자치주 허룽시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웨이보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 55분께 불법 월경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허룽시 남핀촌 지디둔에서 체포를 거부하다 주둔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사살된 사람이 탈영한 북한군 병사인지 일반 탈북자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룽 씨는 최근 북한군 탈영병에 의한 중국인 민간인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경계가 대폭 강화된 지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평양의 고려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11일 오후 5시 30분께 시작됐다고 화재 발생 당시 호텔 내부에 있던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재가 36층 복도에서 발생했다며 불길이 심하지 않아 투숙객과 직원들에 대한 대피령은 따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화재를 목격한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 호텔 최상부인 43층 일부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고려호텔 주변 지역에 접근이 제한됐다며 폭우가 내려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화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매체에 화재로 고려호텔의 쌍둥이 건물을 잇는 교가 근처가 1시간 동안 화염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언론들은 아직 이번 화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호텔은 지난 1985년 개관한 평양의 대표적 특급 호텔로 양각도 호텔과 함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텔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 지도적 역할을 꿈꾸는 남북한 대학생들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3주간 연수를 갔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을 견학해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올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남북 나눔 운동이 한국의 북한 인권 시민연합과 함께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4차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남북 나눔 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9일 VOA에 다음 달 3일부터 24일까지 한국 내 탈북 대학생 7명과 남한 대학생 3명 등 1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은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한국의 서강대와 고려대, 한동대 등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주 동안 워싱턴과 뉴욕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우드로 윌슨 센터, UN 본부, 오픈 소사이어티, 휴먼 라이츠 워치, VOA 본사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단체, 언론사를 견학하며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나승희 대표는 특히 올해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북한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맞춤형 준비 방안을 생각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걸 이제 강의도 듣고 디스커션도 하고 미국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북한의 그 우리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으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야 될까. 그렇게 두 가지 그 주제에다 이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해요.
나 대표는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강의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미국인들과 토론 시간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리더 양성에 집중해오다 지난 2012년부터 통일 리더에 초점을 맞춰 탈북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대표는 모든 프로그램이 통일 시대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목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의 과정과 또 통일 후에 그 여러 그 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리더들을 키우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는 물론 한국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 탈북 젊은이들이 그쪽 사회도 알고 남한에 와서 또 한국 사회도 알고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세계 정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런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나 대표는 학생들의 세계관과 견문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인성도 갖출 수 있도록 연수 기간 중 지역사회 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뉴욕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과 미국 내 한인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제3세계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다 은퇴한 뒤 탈북민 통일 리더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나 대표는 지난 3년간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18명 중 2명이 미국 국무부가 제공하는 1년 기간의 미 대학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됐고 워싱턴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 인턴으로 이번 여름을 시작한 학생도 있는 등 많은 학생이 통일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대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탈북 학생들을 지원했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프로그램을 함께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진 기자입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10일 VOA에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121만 유로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34%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대변인실은 올해도 대북구호단체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과 세이브 더 칠드런, 세계기아원조, 독일 적십자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9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30%인 미화 30만 달러를 카리타스 독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리타스 독일의 라인하르트 버크너 아시아 담당 소장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리타스 독일은 북한 결핵 요양소와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콩과 설탕, 기름 등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소를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또 다른 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로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18년 넘게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독일 구호단체로 상하 수도와 경사지 관리, 채소 종자 생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단체의 평양 사무소장을 추방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측에 공식 항의하면서도 세계기아원조를 포함한 구호단체들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해 들어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1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가 VOA에 밝혔습니다. 실종자 신원 확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유전자 감식 기법의 발달이 확인 작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2일까지 신원이 새롭게 확인된 6.25 전쟁 미군 실종자가 총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6.25 전쟁 미군 실종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3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58명은 1995년 이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 시작한 6.25 전쟁 실종자 관련 새 프로젝트와 올해 관련 조직을 통합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출범한 뒤 신원 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미군 포로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낸 동영상 메시지에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Secretary of Defense and I will work tirelessly to ensure your loved ones.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자신은 실종 장병들에 대한 존엄과 경의, 돌봄의 의지를 갖고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이들이 조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10년 동안 6.25 전쟁 미군 실종자 7천여 명의 가족, 1만 4천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게 신원 확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실종자 유해 감식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니진 박사는 지난해 8월 VOA에 가족들의 DNA 확보로 1999년 15% 수준에 머물던 DNA 시료가 최근엔 90% 가까이 높아져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군은 지난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북한 측으로부터 인도받은 208개 상자에 든 409 이상의 미군 유해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229구를 중심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군 전쟁 프로 실종자 확인국은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6.25 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그럼 김영권 기자와 함께 6.25 전쟁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군이 과거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계속 중단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미군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229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죠. 이후 유해 발굴 작업단의 안전 위험을 이유로 중단했다가 2011년에 북한 측과 다시 작업 재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자 미 국방부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네, 2011년에 작업 재개에 합의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군요.
네네.
네, 미 국방부가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게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미군은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유해 발굴 재개에 대해 북한 측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여건의 조성을 의미하는 건가요?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의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 때문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게리 셔 지역조정관은 지난 1일 미 국방부 뉴스팀에 미북 관계가 어떤 형식으로든 재개가 되면 북한 내 유해 발굴 사업도 재개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북한 당국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북한 내 유해 발굴 사업의 중단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10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건 미국의 일방적인 처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책임은 미군 측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현재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미군 유해가 있죠?
미 국방부는 미군 실종자 7,847명 가운데 5,309의 시신이 아직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5,309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묻혀 있나요?
미군이 지난 1954년에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청천강변이 있는 운산군에 1,549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반격으로 미 7기병연대 제3대대가 포위돼 전멸된 곳입니다.
네.
또 미 해병대원들이 많이 전사한 장진호 일원에 1,079명, 북한과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자강도의 1호와 5호 수용소, 또 미 2사단 병력이 많이 희생된 평안북도 개천군의 군우리 등지에서 수백 구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럼 미군의 기존 유해 발굴 사업도 이 지역들에 초점을 맞췄겠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웹사이트에서 지난 1996년부터 총 33회에 걸쳐서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지역들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협조에 소극적인 데다 감시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군은 이와는 별도로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48회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한국에 아직 950여 구, 또 중국에 20구 미만의 미군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죠, 지금?
네.
아직 혹시 생존해 있는 미군 실종자도 있을까요?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웹사이트에서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정보당국과 함께 생존자 파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조사를 했고 또 1995년 이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통해 생존자 여부를 별도로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와는 별도로 휴전 이후 북한에 월북한 미군 6명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북한은 현재 1명만이 생존해 있고 다른 한 명은 지난 2004년 북일 정상회담 합의로 일본인 납북자 아내와 함께 일본에 정착한 젠킨스 씨,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16명의 미군 신원이 올해 확인됐다고 말하셨는데
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파악된 병사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가족의 품에 안긴 유진 에릭슨 일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 38보병연대 2대대 소속이었던 에릭슨 일병은 21살의 나이로 1951년 강원도 홍천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에 실종됐습니다. 이후 미군 포로 생존자들을 통해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미군은 1953년 미 북부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사망 통보를 했습니다.
6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에릭슨 일병의 상환을 고대하다 오래전에 숨졌고
네.
올해 88살인 형 클레이튼 에릭슨이 미 남부 뉴멕시코주에서 64년 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 클레이튼 씨는 동생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남부 지역에서 이사를 가는 곳마다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 초에 딸을 통해 동생 유해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기가 아니냐라면서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자, 미 국방부는 이 에릭슨 일병의 유해가 북한이 지난 1990년에서 94년 사이에 미군에 인도한 208개의 박스에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스, 즉 상자 안엔 북한이 여러 지역에서 수거한 400여 구의 유해가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네. 유해가 이렇게 뒤죽박죽하게 섞여 있으면 유전자 감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에 미군이 이 에릭슨 일병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가져갔는데 실효의 정보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네.
에릭슨 일병은 208개의 상자에서 신원이 확인된 128번째 미군 실종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유수호와 조국을 위해 희생된 마지막 미군 실종자의 유해를 찾아내 집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유해 발굴과 또 신원 확인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실원 확인 현황에 관해서 김영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백두산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현재 백두산 관광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고려여행사가 백두산에서 마라톤 거리의 절반을 뛰는 하프 마라톤이 포함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여행사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백두산에서 하프 마라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행사가 단독으로 출시한 이 관광 상품은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행사에 따르면 평양에 도착해 2박을 하며 평양 시내 관광을 한 뒤 항공편으로 백두산으로 이동해 이틀 동안 천지와 이명수 폭포, 백두산 비밀기지 등을 관광하게 됩니다. 특히 관광 나흘째인 21일에는 백두산 등반로를 따라 하프 마라톤을 뛰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측은 백두산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마라톤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고도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0km 마라톤을 하거나 그냥 걸으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3년 베이징에 설립된 고려여행사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백두산 관광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해산과 삼지연을 잇는 철로 착공식이 지난 4일 삼지연 대기념비 앞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데다 공항까지 갖춘 두 지역을 잇는 철로가 생기면 백두산에 대한 적분성이 커지고 관광객을 수송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백두산 무봉노동자 지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연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이라크에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추가 파견하고 이라크의 ISL 소탕작전을 지원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유용캉 전 상무위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럼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군사 고문단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 국방부가 10일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50명 규모의 군사 고문단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이라크군에 순입한 무장 세력 ISL 소탕 작전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국방부는 새 군사 고문단이 앞으로 6주에서 8주 안에 현지에서 지원 임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군사 고문단이 지원 임무를 맡게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크군과 민병대가 IS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 고문단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타카툼 기지에 주둔하면서 이라크 육군 8사단을 지원하고요. 병력 배치 등 전술과 수송, 정보 임무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네.
또 현지 순입한 민병대가 시아파인 이라크 정부군 병력과 함께 ISR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립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네.
미국은 또 순입 민병대 병력에도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군의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병력의 훈련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 군사고문단이 주둔할 타카툼 기지의 위치도 주목되는데요.
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도 ISR이 점령한 두 개의 주요 도시 라마디와 팔루자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안바르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ISR이 지난달 라마디를 점령하면서 ISR 대응 작전에 빨간불이 켜졌고요. 결국 이번에 미국의 긴급한 추가 파병 결정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ISR의 입장에서는 안바르주는 자신들이 점령한 시리아 동부 지역과 이라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라크 공격을 위해 주요하고요.
네.
반대로 이라크군과 연합군도 ISR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안바르주에서 세력 확대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또 안바르주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안바르주가 그야말로 요충지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3,080명 규모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고요. 이번에 추가 파병으로 총 3,55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앞서 파견된 군사 고문단도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지원과 자문 등 ISR 소탄 작전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국방부의 추가 파병 계획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미의회 공화당에서 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효과가 없는 전략에 병력만 더 투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450명은 이라크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같은 당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거듭 미군 지상군 파병을 촉구했고요. 한편 한국전 참전 출신인 민주당 소속인 찰스 랭길 하원의원은 미국의 군사고문단 파견은 실패한 베트남전 전략을 연상시킨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이라크 상황은 과거 베트남전 상황과는 다르다며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시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중국을 방문 중이죠.
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현재 미얀마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 영어로 NLD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NLD 대표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은 수치 여사를 환대한 데 이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수치 여사를 만났습니다. 참고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은 과거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지했었는데 이 군사정부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던 수치 여사가 이제 중국의 초청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와 만난다는 건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만큼 미얀마의 상황 또 중국의 상황도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미얀마에서는 오는 11월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승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수치 여사와 만남으로써 앞으로 미래 미얀마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수치 여사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미얀마가 지난 2011년 군부 통치를 끝내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일종의 견제 의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과 수치 여사의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수치 여사와 NLD가 미얀마 국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치 여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느낌인데요. 시 주석은 수치 여사에게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미얀마의 국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확신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럼 수치 여사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수치 여사는 이웃인 미얀마와 중국이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자신이 이끄는 NLD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또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 관계도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수치 여사는 베이징이어 상하이와 두 나라 국경 지역인 윈난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치 여사를 이례적으로 환대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수치 여사가 베이징으로 향할 때 양곤 국제공항에 주 미얀마 중국 대사를 보내서 배웅했는데요.
네.
한나라 정상이 아닌 야당 대표가 가는데 대사가 배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네요.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수치 여사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수치 여사의 이번 방문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수치 여사의 이번 방문만을 소개하는 별도의 인터넷 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의 보도 자체는 민감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게 결국 종신형이 선고됐군요.
네, 저우융캉은 과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고 지금까지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관리 중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1일 텐진 중국 인민법원에서 저우 전 상무위원의 부패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무기 징역과 함께 개인 재산 몰수형이 선고됐고요.
네.
또 정치 활동도 영구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중국 관영 매체 보도가 나온 후에야 재판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무기 징역을 받았는데 저우 전 상무위원의 구체적인 혐의는 뭡니까?
앞서 중국 인민검찰원이 저우 전 상무위원을 기소하면서 밝힌 혐의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세 가지였는데요.
네.
저우 전 상무위원이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뇌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고 또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국가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혐의는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뇌물 수수액 규모나 어떤 기밀을 누구에게 누설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을 비밀로 진행한 것도 국가기밀 누설 혐의 때문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이심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우 전 상무위원이 항소할 가능성은 없나요?
신화통신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저우 전 상무위원이 혐의를 인정했으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때 중국 공산당 최고 핵심 권력에 있던 인물인데 충격적인 몰락이군요.
그렇습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요. 현재 18기 위원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포함해 7명뿐이고요. 저우 전 상무위원은 17기 9명 중 1명으로 말씀하신 대로 최고 핵심 권력에 있었습니다.
네.
또 상무위원이 오르기 전에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 총공사 사장을 거쳐 수찬성 서기를 지냈는데요. 수진타워 체제에서는 공안과 사법 또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로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 들어 부패 혐의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해 12월 당적이 박탈됐는데요.
네.
올 4월 정식 기소된 데 이어 결국 이번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한 반부패 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반부패 암덩어리 제거가 당신과 민심을 얻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외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공산당 최상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우 전 상무위원회 과거 측근들도 대부분 부패와 권력남의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았고요. 또 저우 전 상무위원회 부인과 아들도 부패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쿠바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쿠바와 관계 정상화에 나섰군요.
네, 유럽연합과 쿠바 간 관계 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쿠바와 관계 정상화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투스크 의장은 유럽은 쿠바의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것이며 쿠바와 협력 협정 체결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스크 의장은 미국과 쿠바 간 완전한 관계 회복과 금수조 체제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과 쿠바 관계가 그동안 완전히 단절됐었나요?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요.
네.
유럽연합은 지난 1996년 채택된 공동외교 입장에 따라 쿠바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쿠바와 관계를 제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관계가 제한적이나마 이어졌는데요.
네.
지난 2003년에는 쿠바 정부가 반체제 인사 75명을 체포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유럽은 쿠바와 관계를 단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다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안에 유럽과 쿠바 관계가 정상화될까요?
올해 안에 양측 관계가 정상화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난 3월 쿠바를 방문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쿠바와 올해 말까지 협력협정 체결을 목표로 정상화 협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는 중에도 유럽은 쿠바와 경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는데 양측 간 교역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연합의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3년 유럽연합과 쿠바 간 교역액은 26억 유로에 달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아 대학 순위가 발표됐는데 어떤 대학이 아시아 최고 명문 대학으로 꼽혔습니까?
네, 영국의 교육 전문 매체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발표한 순인데요.
네.
일본의 전통 있는 명문 대학인 도쿄 대학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가 2위, 홍콩 대학이 3위였습니다. 도쿄 대학은 전 세계 대학 순위에도 23위에 올랐는데요.
네.
한편 4위와 5위는 중국 본토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였고요.
네.
이번 순위를 보면 상위권 대학들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면 아시아 100대 대학 순위에서 처음으로 중국 본토 대학 수가 일본 대학 수를 초월했다는 겁니다.
네.
100대 대학 중 중국 본토 대학은 21곳, 그리고 일본 대학은 19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서울대나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도 순위에 있었나요?
북한에서는 순위에 오른 대학은 없고요. 한국 대학은 13곳이나 100대 대학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서울대학교가 아시아 대학 6위가 됐고요. 한국 대학 중에는 순위가 제일 높았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8위, 그리고 포항공대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12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는 낮에, 평안남북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2도. 개성,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7도. 함흥,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1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오후에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겠고, 서해 앞바다에서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곳 미국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고,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얽힌 재미난 인물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인디애나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Indiana was with the North during the Civil War and was a there a lot of slaves escaped.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 cent coin.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kHz와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 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